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9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아마 열왕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난폭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왕, 아합의 아들인 요람왕의 군대장관이었는데 아마 권력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제자를 보내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다 하는 말을 듣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는 굉장히 난폭하게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때 동맹을 맺어서 올라와 있던 아하시아라는 유다 왕도 죽이고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죽이고 그 다음에 요람의 형제들 70명을 한 장소에서 다 죽이고 또 남왕조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한자리에서 죽이고 바알을 위하여 집회를 한다고 모든 바알을 믿는 자를 불러 모아서 그 집을 에워싸고 다 죽이고 하는 일들로 열왕기의 뭐라 해야 되나요? 심사평? 그 논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다. 그래 놓고 한마디 붙이기를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에서 많은 그 실패들을 보고 있는데 그 실패들은 의미심장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식의 실패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두 역사 기록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게 굴었는가가 소개되는데 사사기에서는 그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개인주의로 방종에 빠져서 혼인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열왕기에서는 권력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로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권력이 폭력이 되고만 왕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예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 아합과 그 후손인 요람을 미워했고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가? 그랬죠. 그래서 예후를 시켜 그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올바른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죽이는 것이 정의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에서는 악을 제거하는 것을 정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제거돼야 되지만 악을 제거하면 정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란 긍정적인 통치, 긍정적인 질서, 긍정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 속에는 이런 게 왜 있나 싶은 부정적인 폭력과 거짓과 절망과 비극이 가득한데 이것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신자들의 신앙에서는 그것은 본전칙입니다.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어가 정직이 아닙니다. 거짓말의 반대가 정직이죠. 분명히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지 않고 의와 진리로 가야 그것이 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올무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뭐가 보기 싫어서 안 해. 그 신앙상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실천일 것입니다.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어른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멋지고 상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인데 늘 푸념하시기를 나는 당회 안 들어가. 그게 늘 말하자면 속상한 얘기면서 자신의 결백이었습니다. 장로가 됐으면 당회 들어가서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함께 가는 것을 어쨌든 짐을 지셔야 되는데 난 그래서 당회 안 들어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장로님이 등장해서 약간 그 오해가 없길 바라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난 뭘 안 해가 다인 것은 그럼 불을 켜야 되는 것, 오늘같이 한 작은 나의 빛,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불을 끄고 있다고요. 이제 시비에 걸리기도 싫고 불을 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그리고 우리는 빛이 되기보단 불이 됐으면 좋은 심성입니다. 확 다 질러버리고 싶지 이게 그냥 비치는 정도 갖고는 속이 안 차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이런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늘 37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나와서 그 표정으로 듣고 그 표정으로 가고 그 표정이 빛이 안 나는 이유를 오늘은 따져보고 싶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세를 떠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실력을 오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꽝이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웃을 줄 모르고 반갑지 않고 구찮고. 그러니까 그럼 뭘로 지키고 있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이러고 살겠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내가 매우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만 빛이 나가고 나에게서만 진리가 나에게서만 화해가 나에게서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미운 말하고 공격하고 폭력을 쓰는데 기껏해야 안 그러는 게 다죠. 안 그러는 게. 우리는 안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죄악을 안 짓는 게 아니라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무엇을 안 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말 해야 되는 건 그 뒤에 나오죠. 육체를 따르면 뭐가 나오느냐? 온갖 더러운 것과 분파와 싸움밖에 나올 게 없고 성령을 따르면 잘 아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해야죠. 이쪽을 가리는 거지 이거 하지 말아라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이 문제를 정답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못 써. 너 그러면 되겠어? 이런 말은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미친 짓 할 때 그냥 이렇게 담담히 웃으십시오. 넌 왜 웃어? 재밌어서. 그 말이 안 맞을까요? 넌 뭐 말도 이상하게 하네. 아니야 난 네 친구잖아. 우리가 묶여있는 보내진 사람들하고 편을 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너 그래서 되겠어? 이런 말은 여러분 자식들도 안 들었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안 들었던 말입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답으로 가질 실력을 가지는데 전 생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가서 단칼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전 생애에 걸쳐 그 폭력과 더러움과 육체의 길에 쌓여 있는 자리에 네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만 이쪽 평화를, 정의를, 행복을, 명예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선으로 악을 감동시키라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회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악한 일을 할 때 나는 선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가 악을 쓰는데 주여 저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센스가 없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속상하겠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돈은 네가 내라. 왜 좋은 말 하나 할 여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33년을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사셨다는 사실을 왜 우리 인생에는 살 생각을 안 하는지. 그래서 유명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어떤 일침을 가합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됐는데 첫째는 다섯 갖고 다섯 남겼고 둘째는 둘 갖고 둘 남겼고 칭찬을 받고 셋째는 하나를 그대로 내놓지요. 넌 왜 하나냐? 저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잃어버릴까 봐 땅에 파묻어 잘 보관했다가 이제 원금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너는 왜 이걸 은행에라도 안 맡겼냐? 이자라도 벌었을 텐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금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한 게 아니라 그 종들이 각각 한 것이죠. 첫째는 다섯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만큼의 꽃과 열매를, 두 달란트로 꽃과 열매를, 그 종 자신이 크고 그 종 자신이 그 유익을 남기기 위한 성실함과 어떤 실력과 어떤 지위와 수준에 가게 됐겠죠. 이 마지막은 뭘 했다고요? 잃어버리지 않은 걸로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는 이 선택이 없는 세상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태반은 다 공포 속에 살고 절망 속에서 살면서 답이 없는 데를 끙끙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있고 우리에겐 운명이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실력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상대방을 휙 뒤집어 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야죠. 나 하나 편안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의 성육신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빛을, 불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건 많은 실력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실력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은 저랑 37년이나 이 얘기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정들 좋은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어른이로서 여러분이 자식들, 후손들 앞에 서면 여러분은 그 후손들 앞에 여러분의 현실을 실토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걱정을 해야죠, 도리어.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괜찮아. 뭘 왜 물어볼까요? 집이 내일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딜 가야 되나? 일단 뭐 교회로 가자. 철야를 하자. 뭐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실력 아닌가요? 다음날 설사 다 없고 뛰어야 되는 일이 생길지언정 그 부모 노릇하는 것, 친구 노릇하는 것, 욥께서 봤죠. 욥의 친구들의 제일 못난 게 뭐예요? 와서 정답 얘기하고 들쑤셨잖아요. 야, 너희들은 내 친구라면서 너희들이 각박하고 그렇게 험상궂냐. 욥의 한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분명히 생명과 진리와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은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한번 생각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선행이 뭐 길 가다가 뭐 바구니에 저 봉사비나 이런 걸 내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론적 반응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성경은 그런 면에서 열왕기로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꾸중을 역사로 봤으니 교회 시대에는 이것보다 나아져야죠. 그죠? 저부터 웃을 테니까 표정 한번 밝게 해보세요. 인상을 다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모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와 기적을 담아낸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훨씬 담대해지고 훨씬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런 감사로 여러분의 생애를 애들 유아 세례 주면서 한번 바꿔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담은 세상은 험악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주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의 증인이지요. 또 기적을 행할 능력자들이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소망이며 명예이며 자랑이며 행복이게 하시옵고 그걸 나누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복과 기적을 확인하고 놀라운 각오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